무슨 영화 보셨나요? 1월달 편 2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그 달마다 리뷰 댓글을 쓸수 있는 공간이 있죠. 저도 좀 최대한 좀 쓰려고 노력 중인데 요즘에 영화 보는 게 별로 없어서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지 하나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강신의 영화제를 올해도 일단 하긴 해야 되겠죠? 저희가 해마다 했었죠. 올해 개봉한 영화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심이 됩니다. 참여 숫자도 작년에 10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네요. 여튼 이간에 제가 조만간, 설문지를 만들어서 방송편으로 또 홍보도 하고 링크도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1월 18일 날 NY 닉스님께서 33을 보고 써주셨습니다. 2010년 칠레의 광산 매몰 사건에서 생존한 광부 33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국 영화 터널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요. 기승전결도 거의 비슷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전개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요. 실화가 아니라면 너무 평범한 재난 영화 정도였을 겁니다. 다만 실화가 주는 감동은 역시나 묵직하더군요. 오랜만에 봤더니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멋있는 안토니오 반데라스 배우도 볼수 있었고, 역시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줄리엣 비노시 배우도 볼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일부에서 나왔었나요? 좀 이따가 나오나요?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배우들의 멋진 모습들은 뭐 20대에서 거의 40대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역할도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70대? 그 정도에서 나오는 모습들에 좀 적응이 안될 수도 있죠. 같이 영화를 통해서 같이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면은. 특히 외국 배우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수준의 영화. 그런데 칠레 언어가 스페인어인데 아무리 이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이더라도 등장인물들이 모두 영어로 대화하는 건좀 시대착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챔피언도 보셨습니다. 2018년 개봉했던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 중 유일하게 안 봤던 작품인데 늦게 감상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영화입니다. 좀 염치 없을 정도로 뻔해서 민망하네요. 저도 이 영화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동석 배우의 연기가 2018년도 출연작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한예리 배우도 좋았고요. 마동석 배우가 왜 다작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새해에는 약간 속도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동석 배우 지금 할리우드에서 히어로물 찍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개봉 일정이 많이 밀렸죠. 에드완 닉스님이 보신 33 챔피언이었고요. 21일 날 에드완 닉스님이 다시 써주셨습니다. 이퀄라이저 2탄을 보셨네요. 덴젤 워싱턴 배우가 전직 군인이자 특수 요원으로 등장하는 소위 예전 한타까리류 영화입니다. 1편이었던 이퀄라이저보다는 좀 지루한 편인데 태풍치는 바닷마을에서 주인공과 악당 패거리가 대결하는 마지막 장면 하나만으로도 볼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안톤 후쿠아 감독표 영화답게 총격신, 격투신이 수준급 이상이고요. 배우는 뭐 믿고보는 덴젤이니까요. 저이 영화 1편은 재밌게 봤었고 뭔가 그 쾌감이 있거든요. 은둔 고수의 쿼터를 건드려서 그거 다시 실력을 보여준다 뭐 이런 쾌감이 있거든요. 내가 영웅이 되지 못할 바에는 이미 영웅이었던 자가 세계의 정의를 지켜주는 뭐 그러한 느낌. 제가 이 편은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케이블에서 마지막 지금 댓글에서 써주신 것처럼 그 마지막 시퀀스 그런 것만 잠깐 봤었거든요.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고 좋더라고요. 이 시리즈가 왜 한국에 개봉을 안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덥잖은 어설픈 영화들도 다 개봉하는데 말이죠. 3편 나오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안 보셨다면 1편 먼저 보시길 추천합니다. 와, 덴젤 형님도 이제 나이가 네, 저희 이 형님 참 좋아하는데, 이 형님 그 연기 패턴 중에 혀를 그 낼름거리는 패턴이 있는데, 그거 참 좋아합니다. 자, 이퀄라이저 2편 써주셨고요. 데이비 백곰님이 1월 23일 날 써주셨습니다. 한국 영화네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앞서 본 초행보다 1부에서 읽었었죠. 한국 영화 초행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영정 배우가 맡은 역에는 뭔가 동질감도 들더라고요. 고현정 배우, 연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라마를 즐겨보질 않아서 연기를 접할 기회가 적어서 이제야 느꼈습니다. 고현정 배우가 여기서 그 술고래? 술꾼? 그런 느낌으로 나오시죠? 술에 쩔어가지고. 지금 뭐 소설도 못 쓰고 뭐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분으로 나오는데, 네. 협상도 부족했습니다. 생각만큼 별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웠습니다. 지리한 협상 장면들만 나열한 작품일 줄 알았는데 액션이라고 볼수 있는 장면들도 조금 섞여 있고 드라마적 요소도 곁들였더군요. 소재는 국내 한정에서 신선한 편이고 전반적인 구성도 나쁘지 않았는데 협상답지 않게 인물들과 전개가 촉촉합니다. 불필요하게 따뜻하고 뜨겁고요. 자고로 협상이라 하면 비등한 인물끼리의 팽팽한 기싸움과 두뇌 싸움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선 협상가가 인질범에게 끌려다닙니다. 너무 기울어 있습니다. 이야기 내내 심의의 균형이 맞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주연 배우의 연기는 좋았고요. 특히 손예진 배우는 이번에도 역시 네, 손예진 배우는 뭐 거의 모든 영화에서 제 몫을 해내는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실패한 영화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다 손예진 배우가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영화가 뭐 초대박이 난게 없더라도, 그래도 중박 정도는 다 쳤어요. 어느 정도 흥행성과 스타성이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이런 여성 배우가 좀 국내에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급 최강이라고 제가. 별명 아닌 별명을 붙여드리는데. 자, 변산도 부셨네요. 생각한 만큼 나왔더군요. 그래도 참을 만해서 중반부까진 보았습니다. 웬만하면 다볼 작정으로 시작했는데, 영화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박정민 배우 연기는 잘하시지만, 랩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영화를 제대로 느끼질 못했네요. 그나마 절반 본 것도 이거 다 보고 8마일 보면서 정화해야지 생각하며 인내하며 보았네요. 아, 네. 데이비 백고님이 그 힙합 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또그 부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최근 본 작품 중에서는 인디 아일과 툴리의 잔상이 아직 머리에 떠다닙니다. 콜미 메이비를 부르던 샤를리즈 테론. 전형적인 티네이지 팝을 그렇게 슬프고 약간은 처절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게 배우의 힘이겠죠? 자, 변산, 협상,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보셨는데요. 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은 저도 약간 추천합니다. 이거 좀 심심한 영화인데, 아, 독립영화죠? 근데, 하여튼 고현정 배우의 진짜 그 생활 연기 하나만큼은 엄청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진님이 1월 24일날 세 번째 살인 보고 써주셨네요. 최근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책,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연출부터 시작해서 TV맨 유니언 활동을 하며 느꼈던 영상 제작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제작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이후 영화 연출을 하면서도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면 연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살인은 제가 못본 영화이기도 했고, 이 책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있어서 언젠간 봐야지 하다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감독의 여러 영화를 쭉 봐왔는데, 세 번째 살인을 보고 나서는 제가 계속 이분의 영화를 볼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 너무 진지하게 웃음기 없이 진행되는 장면들을 보니 다 보고 나서 힘이 쭉 빠지네요. 누가 심판자인가에 대한 주인공을 통해 관객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관객들에게 많이 생각해 보게 하려는 강요의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영화를 또 만든다면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베 히로시 배우를 주연으로 한다면 볼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세 번째 살인 하면 저 보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 정도 얘기 가지고 이렇게 분량을 채울 건가? 여기서 좀더 나가야 되지 않나? 얘기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도 보셨네요. 특이한 타임슬립 사랑 영화입니다. 원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화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는 슬픈 사랑 영화. 보다 보면 뻔한 전개로 갈 것처럼 보여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 안 하고 편안하게 남녀 주인공을 보며 안타까운 감정을 공유해봤습니다. 이게 원작의 소설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본것 같아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요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특이한 타임슬립입니다. 기존에 봤던 타임슬립 영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색적으로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절절하게 이 연인의 사랑을 느끼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일본의 그 특유한 상상력이 좀 발동하는 우리 그 좋아하는 사람의 그 앨범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집착인가 이거? 하여튼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 좀 재밌지 않나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었죠. 뭐 흘러가면서 우연하게 사실은 만났었는데 그때는 알아채지 못하고 몇년 후에 다시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비슷한 장면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하며 볼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면도 꽤 예뻤던 걸 기억합니다. 화면 때깔도. 자, 두 영화. 세 번째 살인,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수지님의 감상이었고요. 자, 에나닉스님이 1월 24일 날 써주셨습니다. 밤이 온다 보셨네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무지막지하고 엄청 잔인한 액션 영화인데 잔인함이 제가 본 영화 중에서도 거의 탑일 정도로 진짜 고어한 영화입니다. 내용은 좀 황당하면서 별거 없고요. 오로지 액션에만 중점을 둔 영화인데 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해서 약간은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액션 연출은 괜찮지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오. 오히려 역으로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잔인해서 그 잔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화. 네. 밤이 온다. 그리고 헌터 킬러도 보고 써주셨는데요. 요거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앤와닉스님 글 먼저. 제라드 버틀러 주연의 잠수함 액션 영화입니다. 내용은 뭐 결국 미국 뻥 영화인데요. 잠수함에서의 상황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육상에서 특수부대의 상황이 교차로 등장해서 지루함을 막아주는 기획은 괜찮더군요. 그 외에는 그렇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CG도 몇몇 장면에선 질이 떨어지고요. 편집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게리 올드만 배우가 별 비중 없는 조연으로 등장하는데 왜 출연했지라는 생각만 들었고요. 그냥 뇌를 비우고 싶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1월 27일 날 헌터 킬러 보았습니다. 앞서 에나닉스님이 소개해 주신 미국 잠수함 영화. 저는 괜찮게 보았고요. 에나닉스님 말씀대로 미국뻥이 제대로 들어간 영화고요. 이야기 얼기도 좀 어설픕니다. 개인적으로 잠수함 영화를 좋아하는데 밀폐된 공간 그리고 사방이 어둡게 깔린 상황에서 스릴러, 공포, 심리극, 맨브로스, 애국뻥 등등이 다 섞여 나오거든요. 다양한 감정, 다양한 느낌들이. 이번 영화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포나 강성파, 원검파 캐릭터의 다툼보다는 잠수함을 전투 주체로 삼고 꽤 흥미진진한 구도를 계속 만들어내더군요. 잠수함 대 잠수함의 싸움, 수중에서 싸우는 거죠. 그다음에 잠수함 대 구축함의 싸움, 수면에서 싸우는 거고, 잠수함 대 지대함 미사일의 싸움. 이 구도가 꽤 볼만했습니다. 잠수함에 맞서는 그런 상대가 계속 바뀌는 그런 것들, 공간을 달리하면서 예산 탓인지 각본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기 전에 마무리되는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원작이 소설인 것 같던데 점점점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핵미사일을 쏘느냐 마느냐 때문에 강온 캐릭터가 싸우는 것보다 강건파, 온건파 캐릭터가 싸우는 것보다 그런 미사일을 쏠 정도로 위중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더 집중된 영화더군요. 캐릭터의 다툼보다는 그 상황 대처 이런 것들 이런 점에서 정말 흥미진진했고요. 한국도 이런 구도로 연속적으로 영화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열차가 길고 밀폐된 공간이라서 좋아한다고 그 설국열차 때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수함이야말로 제대로 그런 특색을 갖추고 있잖아요. 외부 상황에 따라서 내부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것에 맞춰서 이 길고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아도 상당히 재밌는 영화가 나오겠죠. 위 언급한 것 외에도 전부 B급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만 적을 바꿔가면서 싸우는 영화 구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머리를 많이 쓴 거죠. 나름 머리를 많이 쓴 거고. 그 설국열차에서도 보면은 그 카메라가 움직임이 앞뒤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런 화면이 연이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그 카메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동선, 막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막 어떤 일들 하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데 그 공간은 굉장히 밀폐되어 있고 어두컴컴하단 말이죠. 네, 비교 감상으로 헌터 킬러 해보았고요. 그 이전에는 밤이 온다 이었습니다. 자, 제가 1월 27일 날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한번 길게 써보았습니다. 와우, 엄청 길게 썼네. 작년 연말에, 그 2018년 연말에 다른 사람들 하하호호 거리에서 사랑질 할때 홀로 집에서 불 꺼놓고 봤던 시리즈물입니다. 역시 연말 연시는 방에서 시리즈물 몰아보는 맛이 최고죠. 아, 올해는 뭘 볼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셀레플 한번 볼까? 다이아즈도 괜찮고. 애초 이 드라마 나왔을 때는 별 흥미가 없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1화에서 무당벌레 때문에 직원들이 혼비백산하는 게첫 장면으로 나오는데 너무나 식상한 패턴이라서 실망하기도 했고 아이유와 이선균의 조합이 도저히 좋게 느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배우 아이유를 신뢰하지 않았고요. 이 드라마를 전부 본 지금은 배우 아이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연기가 참 좋더군요. 드라마에서 개그 씬들이 좀 과한 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슬픈 감정이 지배하는 작품이었고 아픈 현실을 되도록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태도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중년 남성과 어린 여성의 로맨스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극중 여주와 그녀를 폭행하는 남자 캐릭터 관계와 대사. 이런 대사가 나오죠. 너 나를 좋아해서 때리는 거지? 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사. 사실은 이제 폭행에 대해서 언어로 반격하는 거였죠. 물리적인 폭행에 언어 폭행으로 반격하는 거였는데. 뭐 그런 대사. 그리고 찌질한 남성 캐릭터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여러 예쁜 여성 캐릭터. 와,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여하튼 이런 등등 때문에 페미니즘 진영에서 엄청나게 십자포화를 쏟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목 자체가 벌써 나의 아저씨니까. 어린 여성이 아저씨뻘 되는 남성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작품을 보니까 충분히 그런 공격을 할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러한 반응은 너무 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선균은 아이유에게 결코 먼저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딱한번 그녀가 쓰러졌을 때 업고 가는 씬이 나오죠. 그리고 후에 악수하는 씬이 나오기도 하고요. 중년 남성이 어린 여성을 어린이 취급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아이유의 그 체격이 좀 작기 때문에 롤리타 콤플렉스, 로리콘 그런 지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그 캐릭터를 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작품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처한 여자 주인공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쌍한 처지에 처한 남자 주인공을 돕기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주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주체적인 캐릭터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감정선을 다루는 방식도 좋았고요. 예컨대 캐릭터의 고통을 표현할 때 영화 미스백은 그 아이가 직접 학대를 당하고 그 직접적 학대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을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좀 보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나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그렇게 학대를 이미 당한 캐릭터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보여지는 감정의 깊이, 이런 것들로 옛날 받았던 학대의 고통의 흔적을 시청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정말 세련되더군요. 예를 들면 이 드라마에서는 홀로 할머니를 보살피는 아이유에게 무심한 듯 그러나 진실한 감정을 담아서 이성균이 착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아이유가 보여주는 표정과 감정, 그리고 이성균이 아이유를 괴롭힌 사채업자를 혼내줄 때 아이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들은 아이유의 반응,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성균에 관해서 말할 때 보여주는 아이유의 표정과 감정. 아, 이 장면 진짜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가 그 요양소였던가? 요양원에 계시고 수화로 그 아이유가 말하잖아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줬어. 아주 좋은 분이 계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그 표정과 감정. 아, 그건 진짜 대단했어요. 즉, 이 작품은 상처를 당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대신에 상처를 이미 당한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 주인공 아이유의 연기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고요. 단순히 밀도 있는 내면 연기만 하는 정도로 안 되고, 이걸 외부로 표현해서 적절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하거든요. 개연성이 좀 부족한 장면이나 잘 어울리지 않는 편집과 음악, 갑자기 등장하는 너무 착한 캐릭터 등등은 좀 아쉬웠지만, 핵심 뼈다가 되는 아이유와 이성균의 감정선 표현과 연출은 정말 그 어떤 영화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2018년에 하얀 거탑 리마스터링 방영 이후에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드라마이고요. DVD로 소장하고 싶은데 지금쯤 나왔을까요? 하여튼 당시에는 좀안 나왔더라고요, DVD가. 인상적인 장면은 아이유가 이성균을 통해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날 때입니다. 이성균이 아이유에게 착하다 혹은 고맙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른 또는 타인에게 생전 처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짓죠. 아이유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녀는 의도치 않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사방으로부터 적대적인 시선만 받아왔거든요. 또 하나는 아이유가 이성균의 조언을 듣고 할머니를 좋은 요양시설에 무료로 모시는 과정입니다. 이미 국가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알려주거나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은 그 도움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죠. 마음이 꽤 아팠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전단지들도 있던데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 번호로 알려주세요. 혹은 뭐이 전단지를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앞으로 배우 아이유를 주목하며 작품을 찾아보게 될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감정선과 캐릭터를 이렇게 훌륭히 소화할 줄은 점점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옴니버스 영화 페르소나를 그 후에 제작을 했죠. 자, 데이비 백군님의 답글로 남들은 하하호호 거리에서 사랑질 할때 너무 우긴 거 아닌가요, 강시련 수사님? 네, 이 표현 재밌었나요? 갑자기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의 로망이 실현되었던. 저는 영화를 즉흥적으로 갑자기 꽂히는 작품을 혼자 튀어나가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은 밥 먹다가 갑자기 상영 시작이 코앞인 영화가 보고 싶어져서 양치도 못하고 아주 급하게 튀어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상영 중단 사태가 일어나서 불 환하게 켜진 상태에서 몇 분간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영화관 측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그때 제 옆자리에 계셨던 한 남성분이 화장실을 가셨는데 그분 돌아오시기 전에 영화가 급 다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돌아온 그분은 본인이 놓쳤던 부분, 하필 하이라이트 부분, 그것의 내용을 물어오셨고 저는 간단히 대답해 드렸습니다. 영화가 전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저한테 영화 내용을 다시 물어보시길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보고 뭐라 말을 거셨는데 잘안 들려서 그냥 흐흐흐 네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저는 평소에도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의 상당 부분이 올라갈 때까지 앉아 있다가 거의 꼴찌로 상영관을 나가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더 있고 싶어서 더 오래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앉으신 그분도 계속 앉아 계신 겁니다. 보통 다들 급한 약속 있는 것 마냥 빨리들 나가시잖아요. 뭐, 나 같은 관객인가 보다 하고 멍때리며 있다가, 불이 켜지고 나서도 좀더 있었는데, 옆자리에 그분도 계속 안 나가시는 겁니다. 다 나갔는데, 그분과 저만 덩그러니 마치 일행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뭔가 분위기 이상한데? 그래서 뭔가 수상쩍어서 그분 먼저 나가실 때까지 버티다가 저는 더 늦게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정말 갑자기. 엘리베이터도 마침 단 둘이서 타게 되어서 안에서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시고요. 영화 좋아하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네, 조금 무서운데요. 그래도 1층에는 무사히 도착했고, 저는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거의 뛰어서 나갔습니다. 신호 다 끝나가는데 무단 횡단하고 혹시나 또 쫓아오셔서 말 걸까 봐요. 여기서 약간 어이가 없는 부분은 제가 경계하고 도망친 이유가 식사하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양치를 못해서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찝찝한 상태에서 영화 봐서 얼른 다시 집 가서 양치하고픈 마음이었는데 극장 옆자리나 엘리베이터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대화까지 나누다 보면 제가 먹은 음식 냄새가 상대방에게 풍겨서 불쾌감을 줄것 같았거든요. 냄새나 청결 따위에 예민한 저는 더 이상 양치하지 않은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마스크를 쓰니까 좀 그런 거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네, 이때는 2019년, 2018년 그때니까.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분과 가능한 한먼 거리, 대각선 코너에 서서 물어오시는 질문에도 슈퍼 단답으로 대답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상당히 이상해 보였을 것 같네요. 크크. 뭐, 그래도 그분이 엄청 제 스타일이었다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고 껌이라도 사서 씹고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그분 디스한 건가요? 저는 극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게 말 걸어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친해지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아깝네요, 그러면. 양치를 안 해가지고 이 로망을 실현을 못 하셨네요. 상영관 안에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오, 내 로망이 실현되는 건가 싶고 괜찮았는데 불이 밝아질수록 로망보다는 구강청결 쪽으로 점점점 이상 사랑질에서 데이트 그리고 로망으로 가지치기에서 나온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에나닉스님이 답글로 와 데뷔 백곰님 에피소드 정말 재밌네요. 크크. 저는 해외여행에서 만난 낯선 이와의 로맨스가 소소한 로망이었는데 과거 이 로망을 거의 이룰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 다들 로망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그런데 로망은 로망으로 남아야 더 의미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는 꼭 닦으시고요. 크크. 네, 아쉽네요. 뭐 여러모로 로망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정리하면서 아, 과연 저의 로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저의 로망은 무엇일까? 아, 저의 로망 하나 있네요. 저는 아내가 결혼했다 영화 있었잖아요. 손예진 씨하고 김지혁 씨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좀 같이 장난을 치는 장면이었나?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쓸데없는 로망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소년 시절의 너에서도 보면은 그 남녀 주인공이 그 하얀 보자기 뒤집어 쓰고 도로에서 유령 흉내 내면서 그 운전자들을 놀래키는 아주 나쁜 그런 장난을 치는데 그런 장난을 같이 치는 그런 로망이랄까? 소심해서 잘 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로망이 있네요. 네. 아, 우리 청취자분들 로망은 어떤가요? 로맨스에서의 로망. 자, 모두 극장 가실 때는 껌을 씹거나 미리 씹거나 이를 닦는 걸로 하시고. 네. 제가 본 작품은 나의 아저씨였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작품을 읽었는데, 로망 쪽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모두들 로망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자, 1월 27일 날 데이비백곤님이 킬링 군터 보고 써주셨네요. 저도 NY뉴스님께서 후기 남겨주셨던 작품 보았습니다. 굉장히 B급 영화인 줄 알았는데 B+급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킬러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형식이라는 게 나름 신선했습니다. 장르가 코미디였던 것도 좋았고요. 엄청나게 웃긴 건 아니었고 어이없는 장면들도 몇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루할 틈 없이 재미나게 볼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타겟이자 전설적인 히트맨으로 나오는 군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배우 멋있었습니다. 저는 익스펜더블 시리즈로 접한 게 전부였기에 그 영화의 캐릭터 느낌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으로 인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배역 때문인지 원래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한 억양이나 발음, 말투도 좋았습니다. 매력 있어요. 올해 터미네이터로 다시 복귀하신다는데 기다리겠습니다. 덧글로 70이 넘으셨는데도 몸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닌가요? 요새 만사 귀찮아서 이불 감고 들어 누워만 있었는데 영화 보고 운동 조금 깔짝거리고 잤습니다. 덕분에 저는 몸 좋은 남자 배우들 보면 운동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주 보셔야 되겠네요. 네. 뭐 요즘 많이 나오지 않나요? 훌떡훌떡 벗고 나오는데 남자 배우들이. 마음은 아쿠아맨인데 몸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40대 피터 파커입니다. 작년에 진하게 살려놓았던 기립근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와, 기립근을 살리셨군요. 와, 부럽네요. 에누아닉스님이 답글로 아놀드 형님이 워낙 오스트리아 태생인지라 영어에 독일어 억양이 묻어납니다. 이 영화에서는 게르만 혈통인 설정인지라 일부러 더 독일어 억양을 강하게 내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독일어는 그렇게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썩 유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새로 제작되고 있는 터미네이터는 리부트는 아니고 과거 2편의 후속편이라고 합니다. 3편부터 그 이후에 나온 터미네이터 영화는 싹 무시해버린다 하고요. 아놀드 형님은 물론이고 린다 해밀턴 배우도 컴백하고 무엇보다 제작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참여합니다. 이번 터미네이터는 기대해봐도 괜찮을 듯합니다. 아, 글리나 터미네이터는 제가 본게 없네요, 진짜. 아, 왠지 1편, 2편 다음에 그 이후에 터미네이터 이야기는 그 뭔가 아름다운 추억을 깨트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보게 되진 않게 되더라고요. 자, 킬링 군터. 요거 상당히 특이합니다. 페이크 다큐? 뭐 이제 그런 느낌인데 페이크 다큐를 찍고 있다는 카메라가 극중에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형식을 파괴하는, 장르를 파괴하는 그런 시도들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일본 영화 그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뭐 그런 영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화는 카메라 밖에 박세계를 계속 노출시키죠. 그럼으로써 어떤 장르적인 파괴를 시도하는 건데, 이 킬링 군터에서도 비슷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 카메라가 노출되는, 극중에 카메라가 노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원래 그런 식으로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자, 킬링 군터였고요. 에누아닉스님이 1월 28일 날 보고 써주셨습니다. 드라마 감상평은 잘안 쓰는데 간만에 정주행을 한 드라마가 있어 써보겠습니다. 에누아닉스님도 드라마 보셨군요. 킹덤 보셨네요. 킹덤 1편을 보신 것 같아요. 이제 킹덤 2편까지 나왔고. 킹덤 3편이 아니라 뭐 외전? 네, 그런 거 지금 제작 들어간다고 제가 본것 같아요. 그리고 김원희 작가하고 전지현 배우하고 지리산이었나? 그 드라마 지금 들어가고. 자, 킹덤 1편 보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한국 드라마이고 김원희 작가, 영화 터널의 김성훈 감독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배경 좀비 소재 드라마이며 주연은 유승용, 주지훈, 배두나, 김상호, 허준호 등등입니다. 와, 무게감 있죠? 드라마라기보다는 영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촬영이나 영상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회당 제작비가 20억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지간한 영화보다 모든 부분에서 나았습니다. 요거, 킹덤 1편, 2편 모두 해서 스태프 혹사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시간 측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쫓겼던 것 같아요. 시즌 1 방영 전에 이미 시즌 2 제작이 확정되었다 하고요. 시즌 1은 해당 대략 50분에서 1시간 내 분량으로 총 6회입니다. 마눌님이랑 금요일 밤 11시 정도부터 새벽 5시 정도까지 쉬지 않고 내달려 봤습니다. 와, 정말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그만큼 장르적 재미와 김문희 작가 특유의 쪼이는 내용 전개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뛰어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영화 창궐 때문에 그게 재미가 반감되는 부분인데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창궐과 닮아 있어서 자칫 아류로 느껴질 만하기도 합니다. 이 점은 킹덤이 많이 억울할 듯한데, 일단 기획 자체가 창궐보다 앞섰고, 웹툰 신의 나라가 원작이라서 오픈 크레딧에서 밝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창궐이 이 킹덤의 아류인데, 공개만 빨랐다고 봐야 할 텐데 말이죠. 여하튼 만약 창궐이 없었다면 킹덤이 훨씬 재미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더군요. 전체적인 만듦새는 창궐과 비교도 안될 만큼 킹덤 쪽이 훌륭하거든요. 요런 게참 많아요, 사실은. 많다기보다는 좀 종종 있어 왔죠. 한국 영화계에서도 뭐 소방관 그런 영화도 거의 동시에 나왔고, 잠수함 영화도 거의 동시에 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한국 최초 뭐 SF 우주 관련 영화 그런 것도 동시에 막 기획 들어갔다가 한쪽에서 포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 아이디어가 좀 노출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재빠르게 먼저 만든 사람이 먼저 개봉하고 그런 게 아닌가 좀 소설을 써봅니다, 제가.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마무리인데요. 시즌이 끝난다면 전체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7회가 있는 것처럼 끝나버려서 뒤끝이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즌 2 기다려야죠. 네. 뭔가 큰게한방 터질 것 같았는데 하면서 끝나죠. 시즌 1이. 근데 시즌 2에서 이제 곧바로 그게 터집니다. 큰 게. 그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1과 시즌 2.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킹덤 시즌 1, 2. 자, 영화 스타 이즈 본도 보셨네요. 간혹 이걸 왜 극장에서 안 봤지 하고 후회하는 영화가 생기는데 작년 개봉작에서는 이 영화였습니다. 극장에서 큰 사운드로 들으면서 봤어야 했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이런 후회는 라라랜드로 끝냈어야 했는데 스타 이즈 본도 재개봉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오늘 출근하면서 강신혜님의 방송도 들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두 주인공이 처음 같이 공연하면서 부르는 쉘로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고요. 강신혜님처럼 엔딩 부분에선 아예 펑펑 울었습니다. 두 눈물의 감정이 서로 다른데요. 처음 초반 장면에서의 눈물은 그간 고생했던 여주의 감정의 동화가 되고 사랑이 시작되기 전두 사람의 애틋함이 느껴져서였던 것 같고 후반의 그 눈물은 그저 슬프고 허망하고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강신혜님처럼 레이디 가가의 노래는 잘 모르고 그저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의상 정도로만 유명한 가수인 줄 알았는데 영화 보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준급의 연기를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레이디 가가가 이 영화로 연기상도 받기도 했고요. 아카데미는 아니었지만 특히 노래로 감정 전달을 하는 부분은 정말 탁월한 듯합니다.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별도의 상을 준다면 아마 여우주연상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 레이디 가가가 이거 좀 웃길 장면이기도 한데 이제 그 남주하고 이제 하룻밤을 진행이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러한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분위기로 흘러가죠. 그럴 때그 땀을 닦는 장면이 있어요. 자신의 땀을 닦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게 너무 리얼하게 그것까지 나오니까 뭔가 좀 진짜 감정이랄까? 그런 것들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그 장면 자체도 좀 재밌었고, 가끔 화장실에서 저 세수할 때나 그럴 때 가끔 생각나요. 그 장면이. 아, 그리고 콘서트 장면 정말 좋았습니다. 그 현장감하며 날것의 사운드 정말 최고였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콘서트 장면이 별로였다고 하신 강신혜님의 말씀에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을 빼면 정말 그저 그런 영화인데, 너무 과대평가 받는 듯하고요. 이 콘서트 장면만으로도 스타 이즈 본이 훨씬 뛰어난 영화입니다. 제발 재개봉해 주세요. 네. 요거는 여러분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이즈본 아직 못 보신 분들 초반에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번 콘서트 장면 나와요. 영화 속에서 그때 그 카메라 연출 구도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보다 생동감도 더잘 챙겼고 그 웅장함 이런 것도 훨씬 더 관객이 가수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가수가 관객을 볼때그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화면에 잘 담았어요. 그래서 더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스타이즈 본 그리고 드라마 킹덤이었습니다. 자, 극한 직업 요거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1월 29일 날 데이비 백구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윤계상님 보러 갔다가 한희 씨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한희 배우 연기 좋았습니다. 영화 브라더에서처럼 특이하거나 이 작품에서처럼 망가지는 걸 서슴지 않는 역할이 잘 어울립니다. 네, 브라더에서는 정말 최고였죠. 전반적으로 영화 괜찮았습니다. 이병헌 감독의 이전 작품들 스물, 바람바람바람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두 작품을 재미없게 보았거든요. 특이하긴 한데 지나치게 억지스럽고 재미있기를 종용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번 작품도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웃음을 강요합니다. 여전히 이야기가 억지스럽고 여전히 슬로우도 많이 걸고요. 그래도 전작들보다는 자기적인 게 조금 덜하다 느껴졌습니다. 강요받은 웃음이긴 하지만 일곱 여덟 번에 한 번은 웃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병헌 감독은 음악덕을 톡톡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정하고 아주 열심히 작업을 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악이 없었더라면 극 몰입도도 낮아졌을 것이고 웃음 포인트도 빛을 못 보고 스르륵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이동희 배우의 얼굴과 표정이 가장 웃겼습니다. 작정하고 하는 웃긴 대사나 행동 없이도 그냥 웃깁니다. 안색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무슨 일 있나 싶은 크크. 눈 튀어나온 초록색 개구리 짤 아시죠? 그 이미지의 인간 버전이었습니다. 크크. 이동희 배우 외에도 다들 각기 본인 매력과 캐릭터를 잘 살려서 연기하십니다. 유승룡 배우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기적이고 코믹한 역할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인상과 분위기가 진하신데 그걸 정적이거나 감성적인 연기로 누르기보다는 아예 더 세게 진한 느낌으로 가시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신하균 배우는 조금 아쉬웠고요. 많지 않은 분량 대비 진한 인상을 남기시긴 했지만 매번 보여주던 히스테릭하고 눈에서 피 나올 것 같은 연기를 또 보여주십니다. 잘 어울리는 건 알겠지만 이젠 새로운 연기 보고 싶습니다. 너무 한국 영화계가 신하균 배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액션 장면도 꽤 많이 나오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액션 씬이나 전투 씬 같은 장면에서 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작품에선 집중해서 잘본것 같습니다. 웃겼던 장면 하나 생각났습니다. 후반 절정 때 12번 칼을 맞고도 죽지 않는다는 유승룡 좀비설을 증명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웃겼습니다. 크크. 자, 수지님도 이거 극한 직업 보셨네요. 비교 감상 해보죠. 빵빵 터지는 코미디 영화라는 말을 듣고 보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웃겨보려고 많이 노력한 영화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두어 번 정도 웃었네요. 백곰님의 평처럼 웃음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웃음 말고 오히려 주연, 조연 배우들이나 장난기 어린 액션 장면들이 더 괜찮았습니다. 악역들도 코미디인 만큼 만화 캐릭터 같아서 오히려 부담 없이 봤고요. 굉장히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졸지 않고 보고 나왔으니 나름 재밌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 인사까지 써주셨네요. 아,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졸지 않고 볼수 있었다면 그래도 나름 성공했네요, 영화가. 저 같은 경우는 컨디션 안 좋을 때 영화 보면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영화 집중도 못하고. 자, 산사추님도 극한 직업. 이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러 갔다가 자존심 상하게 뻔한 거에 빵빵 터져 버렸습니다. 유승룡 배우가 아주 찰떡같이 연기하더라고요. 다른 배우들 캐릭터들도 살아있고 간만에 한국 영화 재미나게 봤습니다. 선사추님도 아주 재미나게 보셨고 다들 청취자분들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극한 직업 비교 감상 해보았고요. 1월 31일 날 데이비 베컴님이 뺑반 보셨네요. 뺑반, 어감과는 다른 분위기의 영화였습니다. 영재가 원재에 비해 너무 거창해 보이길래 같이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히트앤런 스쿼드. 극한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벼운 느낌의 카체이싱, 범죄, 액션, 수사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저공비행이더군요. 많이 무겁거나 심각한 건또 아닌데 좀 싸늘합니다. 등장인물들끼리 이리저리 얽힌 관계와 그들의 본 모습이 점점점. 매 장면 하나하나씩 보면 그다지 이상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끝날 때까지요. 배우들도 각자 맡은 역할 충실히 하는 것 같은데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싶은 마음으로 2시간 하고도 13분을 더 보았네요. 왜 이렇게 안 끝나나 했는데 러닝타임 자체가 길었습니다. 카체이싱 장면은 정말 딱몇 장면을 빼고는 그냥 정속 주행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아, 속도감이 안 나왔군요. 심지어 왜 이렇게 느리지 싶어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뭐든 타고 달리는 걸 좋아하는 저라서 속도에 무뎌서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데 이런 액션 장면 찍는 거를 너무 뭐랄까요? 쉽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찍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액션을 너무 무시하는 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희 그 강신의 영화제에서도 장르 영화에 작품상을 주기도 하고 뭐 후보로 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순수한 장르 영화, 액션이라든가 뭐 공포라든가 그런 영화들이 작품상이나 감독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하게 장르적으로 최고치를 찍은 그런 작품들 좀더 우리가 우대를 해야지 그 장르적인 연출이 또한 우대를 받게 되거든요. 공효진 배우, 염정아 배우, 분위기가 멋있고 예뻐서 좋았습니다. 배역 말고 배우요. 조정석 배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유준열 배우는 볼 때마다 멋있지 않은 사람이 멋있는 척 한다고 느껴지네요. 그냥 제 취향이 아닌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유준열 씨. 얼마 전에 그 트위터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트윗을 보았는데, 이제 유준열 씨 보고, 좀그 외모를 좀 비하하면서 비꼬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데이비 베코님처럼 그냥 내 취향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 배역과 배우가 좀 겉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할수 있는 평가인데 그냥 순수하게 그 얼굴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저런 남자도 배우를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얼굴 평가하신 거죠. 뭐 속으로는 그런 말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할수 있겠지만, 그거를 온라인에 공개하면서까지, 그리고 굉장히 RT가 많이 되고, 하트도 막 찍혀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현할 만한 그런 윤리적인 글인가? PC를 주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어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유진열 씨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무슨 연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은 이 배우의 특색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감독들은 뭔가 느끼고 있나 봐요. 이 배우에 대해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계속 읽어보죠. 제가 뭘본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뭘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의문이네요. 여태까지 문화의 날 찬스로 저렴하게 본 작품들 중에서 가장 별로였습니다. 간만에 영화 끝나자마자 나가려고 몸을 들썩였네요. 그 와중에 속편을 제작할 작정인지 뜬금없는 쿠키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김고은 배우가 잠시 출연하는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더군요.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요? 좀 뺑반을 안 봐가지고. 댓글로 굳이 비교하자면 극한 직업이 최고고 그 다음에 말모이고 가장 최하위가 뺑반이었다. 극한 직업을 가장 먼저 감상할 경우 나머지 작품들이 한층 더 심심하고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자, 이 뺑반은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산사주님이 짧게 써주셨네요. 문화의 날을 맞아서 뺑반 관람. 영화 보러 가기 바로 전에 김경수 지사 구속 소식을 들어버려서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조정석 배우의 미친 듯한 또라이 연기. 아, 우연하게도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때에 김경수 지사 그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뺑반 비교 감상 해봤고요. 자, 미스터 스마일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네이베고님이 2월 10일 날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죠. 미스터 스마일.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의 은퇴작입니다. 저는 은퇴작으로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의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고스트 스토리를 연출한 데이빗 로월이 감독 연출작으로 이번에도 케이시 애플렉과 함께합니다. 지금 검색해보니 상당히 젊으신데 작품을 통해 웬만한 연륜으론 힘든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잘 갖추어진 톤앤 매너를 보여주신다는 게 신기하네요. 멋집니다. 포레스트 터커라는 시대의 은행 강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10대 중반부터 80 직전까지 무수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뭐 절도나 강도, 무려 18번의 탈옥에 성공합니다. 와, 탈옥 후에 새 삶을 산다? 그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니까요. 감명 깊더군요. 은행 강도를 보고 영감과 감동을 받는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자신의 일을 너무 좋아해서 놓지 못한다는 게 뭔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게 범법적인 행위라는 게큰 문제지만요. 강도짓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범죄 자체보다는 포레스트 터커라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우선 그 사람의 톤앤매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요. 예의와 분위기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콰트로플 연속 4탕의 은행 털이는 좀 심하다 생각했습니다. 보면서 진짜 그러지 마라는 육성이 터져 나오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탈옥하지 말라고 해서 오랜만에 탈옥 없이 만기 출소한 후의 일이었는데 복역 기간 동안의 긴 공백에 범죄가 고팠나 봅니다. 금단 현상은 무섭죠. 점점점. 멋진 배우의 멋진 은퇴작이었습니다. 은행을 털때 웃고 있었던 포레스트 터커 미스터 스마일처럼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도 미소 지으며 우아하게 은퇴하시게 된것 같아서 마음이 훈훈합니다. 댓글로 포레스트 터커라는 인물이 실제로도 예의 바르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을 털 때. 거기다 외모까지 수려한 상당히 매력적인 젠틀맨이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재치 있는 연출에 웃음 짓게 되더군요. 범행 후 도주 중에 차량 탈취를 하는 장면에서 뒷배경으로 보이는 음식점 간판에 점심 특선 0.99달러 훔친 거나 다름없지 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다들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고 맛난 음식 많이 드셨나요? 저는 갈색 꽃 모양 약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떡국은 안 먹었어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요즘에 그 약과가 너무 달게 나오지 않나요? 요즘에 시중에서 나오는 거는. 옛날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달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이렇게 색깔 들어간 사탕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얀 거에다가 무지개 색깔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런 원반 모양의 그런 것도 옛날에는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자주 보질 못했네요. 자, 수지님이 답글로 미스터 스마일 예고편 보고서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가 너무 늙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흑흑. 그래도 우아하게 은퇴하는 영화라니 다행입니다. 전 이번 설에 음식 먹고 탈이 나서 이후에 명절 음식 뒤풀이는 안 하고 있네요. 오. 이런 게참 많이 억울한 것 같아요. 저도 명절 앞두고 배탈 나거나 뭐 그래가지고 명절 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못 먹고.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음식 앞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자, 산산추님도 이 영화 보고 써주셨습니다. 미스터 스마일. 늙은 은행 털이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할배님이 주인공이신. 근데 정말 깜짝 놀랐네요. 내가 알던 멋진 중년 배우가 아니고 웬 할배가 떡하니 첫 장면에 나와서. 생각해보니 나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닌데 화면에서 보니 너무너무 늙어서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 80이 넘었네요. 건강하시길. 와, 80살인데 그때까지도 연기를 하셨군요. 대단하시네요. 자, 미스터 스마일,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의 은퇴작 비교 감상 해보았고요. 아, 마지막 글입니다. 제 트윗 글인데요. 2018년 4월 28일에 제가 이렇게 썼네요. 영화를 심도 깊게 평할 때 영화 속 세계를 내 머릿속 세계로 재구축하는 오류를 저지르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평하기 위한 비평을 하는 거죠. 영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화면에서 나타난 장면보다 비평자의 머릿속 관념이 더 앞서가는 오류입니다. 화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화면에서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느낌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다 채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그런 오류를 종종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글로 곰띠님이 2019년 2월 2일 날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강신현님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아무 기대 없이 사전 정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면 영화의 연출자가 의도한 그 흐름 혹은 그 미끼 그런 것들에 쓸려 들어가서 그 영화 속 세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온전히 몰입하게 되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곰띠님 요즘에 소식이 좀 없으신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여러분들 써주신 영화 댓글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여러분들이 리뷰 댓글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저도 요즘 잘안 남기긴 합니다만, 영화 자체를 잘 보지 못하네요, 요즘에 저는. 올해는 극장에도 한번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와. 한번 이번 달에는 가볼까 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엄청 퍼지고 있어요. 뭐, 땅에서 계속 퍼져가지고, 누가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식당에서 식사한 분들, 보건소로 오세요. 이런 문자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이거. 와.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겨울 독감도 또 조심하셔야 되죠. 저희 방송은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강신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파티와 쥐약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 저희 방송 올라가고 있죠. 팟빵에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 12월 달에 있는 강신 영화제 그 설문을 제가 아마 11월 중순, 11월 말쯤에 링크를 열것 같아요. 그때 그 설문에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명은 넘겨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제발. 제발 여러분 살려주시고요.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자정 3분 전인데요. 네, 목소리에 점점 잠깁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편은 이제 기독 시리즈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머시니스트, 그 다음에 다우트 연이어서 녹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맨스 시리즈를 좀 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머시니스트와 다우트를 마친 후에 다시 로맨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로맨스로.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